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날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 유대력으로는 새해, 그러니까 577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해가 되고 1월 1일이 된다고 갑자기 뭐가 달라지고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새해를 대하면서 이제 새해부터는 뭔가 달라져야지 그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되고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되죠. 즉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삶 가운데 변화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2018년 한 해가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새해가 되면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그 체육관 주인이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내가 새해부터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하면서 이제 그 짐의 회원권을 끊고 하기 때문에 연말 연시가 이제 이짐 체육관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때라고 합니다. 반면에 새해가 되면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담배가게 주인이라고 하죠. 올해는 내가 금년해보리라 하니까 이제 담배를 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체육관 손님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거품 빠지듯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고 담배 가게를 찾는 이들도 처음에 조금 뜸하다가 다시금 원 상태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겠죠. 중요한 것은 첫째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자세와 태도의 변화이고 둘째는 이제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지속해 나가는 이게 필요하겠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 영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 생각을 바꾸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어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생각을 맞추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이고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머리 위를 휘휘 날아다니는 새는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장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쫓을 수도 있고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된 생각, 잡생각들,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죠.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머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둥지를 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런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로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절제가 있죠. 영어로는 self control입니다. 은사이기도 하지만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또 훈련으로 개발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컨트롤하는 걸 싫어합니다. 컨트롤링 스피릿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교묘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누구보다 교활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실 수 있죠.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컨트롤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컨트롤이 바로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에서에게도 그랬죠.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너였겠지만 넌 그걸 다스리라.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먼저 있지 않고서는 뭐 우리가 유지할 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반복하고 강조하는 그 한 가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보기 원하는데요. 보는 것이 바뀌면은 변화가 생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장성하게 이루게 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쥐어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시작되고 또한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로 하는 선택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나의 몫이에요. 내가 바라보기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학교에서 배웠네요. 수업시간에 그 교과서에 있었나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소위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 어떤 마을에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이 형상을 하고 있고 그 마을 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언젠가 저렇게 생긴 사람이 와서 우리 마을 가운데 큰 일을 하고 건져줄 거다. 우리는 이제 이런 전승이 있었는데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 벅차가지고 그 매일 바위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얼굴이 저 얼굴과 똑같소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습, 내가 기대하는 모습,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는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살았지만 어느덧 보니까 내가 엄마랑 똑같은 모습, 내가 아빠랑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깜짝깜짝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대로 바뀌게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상은 내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싫어하면서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바라보는 대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님의 형상대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과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변덕스럽다는 거죠. 좋을 때는 좋지만 어떨 때는 막 가라앉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 꺾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와 너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져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는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꼭 노래로 불러야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 트레이닝 그런 컴퍼니에서 이제 일을 했대요. 뭔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일하는데,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은 제일 먼저 그 비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분 동안은 나에게 어떤 전화나 업무나 이런 것들 연결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서 제일 먼저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찬양만 하는 거예요. 노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리마인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높여드리고, 이걸 그냥 10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좀 마음이 또 힘들고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그날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와서 또 이제 그 시간을 가진 거죠. 아마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더 오랜 시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를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비서에게 나 이제 지금부터는 전화나 뭐 업무나 다 나한테 연결시켜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이제 나왔는데 우연히 이제 그 비서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비서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아 지금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럼 자기가 뭐 하는지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그 비서는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내가 안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아, 그냥 알았다고. 들어갈 때의 모습과 나올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셨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막 스트레스 심한 얼굴로 들어가셨다가도 10분 뒤에 나오면은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마도 당신과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구나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I figured you and God have been getting along in there. 아니, 그게 이제 그 비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특권이고 또 세상에 보여줘야 될 책임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도 힘들 때가 있죠. 우리도 지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만 가지고 나면, 표정이 달라져 있고, 자세가 달라져 있고, 용기가 달라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지? 의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은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뀌니까 상황이나 여건은 또 저절로 바뀌시더라는 겁니다. 혹은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변화는 순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실체와 진리와 사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높여드리는가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배우자입니까? 나의 보스입니까? 나의 직원입니까? 중요한 고객입니까? 환상적인 직장입니까? 아니면은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분들은 뭐 이민관입니까? 아니면은 매번마다 사서 확인하는 로또 결과입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고 가장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아닙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기가 차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만난다고 갔던 모세가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었던 시간은 기간은 한 4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더디 내려온다. 너무 늦게 내려온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잊어버리고 당신 아론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고작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 그 자리를 대신할 무언가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믿고 바라보고 따랐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달라.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손으로 만든 거라도 상관이 없대요. 나에게 안정감과 안심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라도 상관없다. 이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구를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무엇입니까?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죽었을 수도 있고 도망갔을 수도 있고.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담겨져 있죠.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돼버린 겁니다. 이들에게는 잊혀진 과거입니다. 당장 이제부터 인도할 신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그건 과거의 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낸 게 누굽니까? 모세가 리더로 이끌었지만 그를 세우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을 능력을 베푸시며 이끌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 나머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약점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고리들을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건 내준 겁니다.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그 앞에서 번제드리고 제사드리고 막 뛰어놀고 있는데 아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온 거예요. 가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분이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분은 눈에 보이는 분. 눈에 보이더라도 뭐 고양이 이런 게 아니라 황소처럼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상징. 내 눈에 보이는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게 당장의 안정감과 안심을 줄 수 있는 것이면 뭐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후에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립니다. 분노한 모세가 그 돌판을 갖다 던져가지고 깨버리죠. 그 80세 노인이. 그리고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범죄한 이들을 도륙하게 했더니 그날 3,000명가량이 엎드려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합니다. 심지어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하여진다 할지라도 이들을 버리지 말라라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에게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라, 인도에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자는 천사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 이기적으로 또 자기의 고집만 부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니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대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도하게 하고 돕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아닙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은총은 영어로 favor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구별하여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다른 누구도 받아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 그걸 은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걸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구별되어 있는 주님의 대우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전 성경에서는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he said, My presence shall go with you and I will give you rest.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로또 당첨, 뭐 건강, 재물,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 능력 있고 그 지혜 많고 그 좋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는 뭐죠? 우리로 편케 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My presence shall go with you and I will give you rest.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신다는 것, 안식을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쉼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해도, 그래서 지키신다고 해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가게 되는 목적지가 주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내가 취하게 되고 거기에 거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루시는 약속이 아무리 중요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본 모세, 또 그를 부르시고 아무것도 아닌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딴 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딴 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능력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축복, 땅, 약속 필요 없어. 다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를 편하게 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하죠. 말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집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자녀가 잘못되면 죽을 것 같아. 내 건강을 잃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막 너무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내 손으로 지어 만든 것이라도 나를 인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뭐든지 그거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죠.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경치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곳이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수 있기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함께이기 때문에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케 하십니다. 편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과 문제를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이 함께하심이, 이 평강이, 이 쉼과 안식이 바로 우리를 세상과 가장 구별짓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됩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 또 증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닙니까? 뭐 모세가 제대로 본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유대력으로 보면 혹은 한 해의 끝자락을 맞이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간절한 소망과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만남입니까? 승진입니까? 뭐 합격입니까? 대박입니까? 한때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꽃길 걷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평탄한 길,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되는 뭐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서로 뭐 덕담을 나눌 때도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한때 유행처럼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꽃길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고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과 구비구비된 그 길들을 걸어갈 수가 있죠. 꽃길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중요한 겁니다. 꽃길 걷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내가 지금 걷는 길이 꽃길이 아닐 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꽃길만 걷는 것처럼 사람을 걷는 것 같은 사람 볼 때 얼마나 질투가 들겠습니까?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놀라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구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다른 이들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선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처럼 저 사람은 똑같이 인생의 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지만 금세 회복이 되어지고 금세 얼굴이 바뀌어지고 금세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어 그랬더니 이상하게 막 일들도 잘 풀리고 이상하게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저 사람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군. 이거를 세상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그 하나님을 원하고 구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51편 11절부터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윗도 알았다는 거죠. 왕위나 원수 갚는 것이나 자기의 생명이나 건강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게 범죄한 다윗의 가장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코리덴 붐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멜때 우리는 쉼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지 않을 때 우리는 홀로 애쓰고 걱정하게 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힘든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 다음 한 해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강과 쉼과 안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는 자들에게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자들은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과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노래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역자, 영국인 사역자가 계신데요. 이분도 보니까 뭐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참 힘들었을 때, 영국에 있을 때, 지금은 미국에 계십니다. 영국에 있을 때, 참 어려울 때, 인생의 바닥 같을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공동 묘지에 가가지고 땅을 파는 거였대요. 혹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나요? 없습니까?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억력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웃으시는데 이분이 이제 한게 공동묘지 가가지고 땅을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같이 땅 파는 사람하고 같이 미리미리 땅을 이렇게 파두는 겁니다. 막 땅을 파는데 깊이 파야 돼요. 근데 깊이 이렇게 파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누가 실수로 다 나온 줄 알고 사다리를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있다가 이렇게 좀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데 사람이 없고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 없는 깊이였대요. 막 소리를 질러봐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공동묘지 저쪽 한 가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제 밥 먹으러 가서 없죠. 설상가상으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래요. 그 구덩이 안에서 몇 자리죠? 깊은 구덩이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만 이렇게 보이는데 비는 막 오죠. 안 그래도 바닥 같은 인생 더 바닥을 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아니다. 내가 어차피 지금 여기에 이제 혼자 얼마간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고 또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는 깜짝 놀라서 미안하다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된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일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부르는 찬양곡을 들으면서 갑자기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그때 그거 기억나니? 그래서 기억이 나더래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가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가사 중에 특별히 한 부분이 이 마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았대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깊은 구덩이 가운데 네가 있을지라도 나의 사랑은 또 나의 임재는 그보다 더 깊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제일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더 깊은 곳, 더 밑에서 나의 임재와 사랑이 너를 받들고 있고 감싸고 있다. 그런 아마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as the stars of night. My child, as sure as the returning tide,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beside.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과 담대함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내 사랑의 미러를 주님께 속삭이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로부터 그 순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나간다면 심지어 우리가 가장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의 그 사랑과 임재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나를 떠받드시고 나를 감싸 안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기로 원합니다.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보다 모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약속의 땅도 축복도 능력도 천사도 기적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과 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